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 한 절을 우리가 같이 볼 텐데요. 말씀을 펴시면서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아멘. 일단 말은 그거 같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이제 한국 고유의 이제 명절에 이렇게 끼어 있는 날짜이지만,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 사람에 속한 것들에 관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의 본분에 따라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의 경배를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여든 번째 시간으로 형제 사랑을 지속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읽은 구절이 그대로 우리 이제 제목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전체 구조를 이제 여러분이 잠깐 상기해 보시면, 우리 이제 맨 마지막 장에 와 있는 건데, 전체 구조가 어땠냐면, 이제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탁월한 분이신가,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이제 기초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에 와서 이제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구약의 여러 그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우리가 달리자. 이런 얘기를 했고, 이제 13장 마지막 장에 와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성도의 삶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들, 이제 실천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몇 가지 이제 언급하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좀 전에 읽은 대로 13장의 이제 첫 구절이 형제 사랑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 13장을 사랑장 이렇게 좀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장은 믿음장, 12장은 소망장. 왜냐하면 소망을 품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 끝까지 달려가자, 이제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소망장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13장은 이제 사랑장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보니까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데, 성도끼리의 사랑이 형제의 사랑이 되기를 이제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에는 특별히 그 이제 성도로서 이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사랑을 얘기할 때는 조금 그 묘사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는 남편과 아내,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의 어떤 사랑으로 묘사를 하시고, 또 이제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들이 되는 그 목자와 양의 관계로도 또 이렇게 그러한 사랑으로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이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러니까 부부간의 사랑으로 주로 이제 하나님과 성도들 간에는 부부간의 사랑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도 사이에,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에 대해서는 부부 간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대로 형제 간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이제 그 동료 간의 사랑으로도 말씀하시죠. 동료 사역자 또는 동료 간의 이런 사랑, 또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군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우애라고도 또 볼 수가 있죠. 서로 같은 군인끼리의 그 사랑, 목숨을 거는 그런 전우애, 이제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서 이제 형제 사랑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게 이제 영어 표현으로 이제 brotherly lo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rotherly love. brotherly라는 이 단어는 형제의 그런 뜻이죠. 근데 이게 이제 또 조금 풀어서 설명하자면, 형제에게 속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형제에게 속한, 또 형제다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사랑, brotherly love라고 하는 것은 형제의 사랑, 또는 형제다운 사랑, 또는 형제에게 속한 사랑,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 사랑은 형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랑이고, 바꿔 얘기하면 형제이어야만 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형제가 아닌 사람을 형제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친구와, 여러분 학교의 친구나 또는 사회의 친구와 형제 사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냥 친구로서의 사랑이고 또 지인으로서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피를 나눈, 한 부모의 한 피를 나눈 형제로서의 사랑은 실제로 부모가 같은 그런 사람끼리의 사랑인 것입니다. 혈통이 같아야 돼, 피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누군가 내가 형제 사이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형제라고 얘기할 땐 자매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가 영적으로 누군가와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영적으로 아버지가 같아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영적으로 아버지가 같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그 아버지가 마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8장에 이제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8장에는 이제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서 성전으로 끌려온 어떤 한 여자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장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온 이유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에게 뭔가 고속거리를 이제 잡으려고 그렇게 이제 데리고 왔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과정에서 이제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때 너희가 13절에 보면 바리새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라성 같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 당시에 이제 33살 정도밖에 안 되신 청년이에요. 30대 초반 청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30대 초반의 그 청년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콧대 높고 도도하고, 자기들이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일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때 그 사람의, 그 사람들의 아비가 마귀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쓴 것이고, 요한 1서, 2서, 3서도 사도 요한이 쓴 것인데, 요한 1서에 한번 가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입니다. 8절부터 보시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자, 속한다는 말에 좀 주의를 기울여 보시고요.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 여기서 누구누구에게서 났다라는 표현에도 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아, 씨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누구누구에게서 났다 하는 것은 씨의 문제다. 아, 자녀, 누구누구의 자녀라는 건 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씨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에게서 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 속한다는 표현에도 좀 주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이 어떤 소속,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느냐,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이 소속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는 이제 소유권의 문제, 하나님의 것이냐, 마귀의 것이냐, 마귀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냐는 소유권의 문제인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속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또 1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속한다는 그 표현이 나오거든요. 마귀에게 속하든지 하나님에게 속하든지. 소속의 문제인 것입니다. 또 소유권의 문제인 거예요. 또 누구누구의 자녀라는 것은 구절 표현대로 보니까 누구의 씨를 받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다른 곳에서 이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또 불순종의 자녀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진노의 자녀였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불순종의 자녀,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말을 바꿔 얘기하면 불순종하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자들이었다. 또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진노를 받을 대상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마귀의 자녀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것은 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됐다기보다는 사람이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직전까지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불순종의 자녀,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이 순종하는 자녀로, 순종하는 자녀라는 표현 자체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녀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구절입니다. 이것은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당연히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들을 이런 기회들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우리 중에는 말씀에 익숙한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직 초보 단계에 있고 말씀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나올 때마다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1절서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 그분이 이제 예수님입니다. 문맥상 이렇게 보시면 이게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오셨는데, 그분의 백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지만 그분을 받아들인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유일한 방법은 뭐냐? 여기 보니까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수행을 하거나 고행을 하고 뭔가 깨달음을 얻어서 사람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개선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세상 모든 종교가 그걸 가르치지만 그것은 영원히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데 다시 태어나는데 어떻게 태어나냐?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였지요. 물에서 난다는 것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한번 출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물에서 나요. 우리가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양수라고 하는 그 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 속에 있다가 우리가 사람이 실제로 태어나는 거예요. 물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그 한 번만의 출생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출생만 있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 죄에게 속해 있고 마귀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자 여기 다시 태어나는 얘기하는데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오. 자, 이 썩을 씨라는 게 사람의 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려면은 남자의 씨를 받아서 이제 여자의 몸에서 잉태돼서 태어납니다. 근데 그것은 썩을 씨라는 거예요. 썩을 씨. 죽고 쇠하고 썩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중에 구원받은 모든 분들은 다 어떻게 구원받은 것이냐? 썩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해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고부동한 그 믿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성령님의 사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귀에게 속했던 자, 마귀의 지배하에 있던 자, 마귀의 자녀 되었던 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서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 간의 사랑이 형제 사랑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것,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는 순간 그 아들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아들의 영광을 잃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게 될때 이제 그런 것들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속이 하나님께로 바뀌고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바뀌고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바뀐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같이 있게 될 때 그 두 사람 사이를 뭐라 그러냐? 형제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네. 영어권 사람들이나 또는 그 스페인어권, 히스패닉 계통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 아무나 보고도,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 보고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Hey brother, Hey bro, 이렇게 줄여서 bro 그래요. Hey bro. 그러면서 지나가거든요. What's up? Hey bro. 뭐 이러면서 지나가거든요. 또 뭐 마피아 간에도, 마피아들도 이게 자기들끼리는 다그뭐 굉장히 그 끈끈한 형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귀가 이 형제라는 개념을 굉장히 천박하고 굉장히 정말 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마귀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 것이 그 기독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도 쓰는 거예요. 물론 천주교 문화권이지만, 영어권이 됐든 남미가 됐든 그 사람들이 그이 어떤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문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보고 그냥 브라더라는 그 호칭을 그냥 그렇게 갖다 쓰는 거거든요. 이게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이 고귀한 이 호칭을 아무에게나 막 갖다가 이렇게 이제 쓰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이제 보면 많은 경우에 예의상, 그래서 우리가 좀 서로 뭐라고 호칭이 조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호칭, 그 이제 직접적으로 사람 이름을 부르지는 않잖아요. 미국에는 아빠 보고도 그냥 이름 부르고, 엄마 뭐, 그냥 누구 보고도 그냥 이름을 직접 부르는 문화가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름을 잘안 부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있으면 다 뭐라 그래요? 집사님. 교회에 있으면 다 집사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편의상, 예의상, 그냥 아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이제 부르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종교 노름인 것입니다. 종교 노름인 거예요.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종교 노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고 상대방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일 때에만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인 것이고, 그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정말 귀한 일인 거예요.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귀한 호칭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목양자들이 목사님 대신 이 형제님으로 불리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굉장히 그 마음속에서 뭐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자기를 낮춰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걸 받아들인단 말이죠.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건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것을 자꾸 이 뭔가 이 계급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고, 또 이제 그렇게 안 불리면은 이제 권위가 안 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형제로 불리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믿기로는 그게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굉장히 귀한 호칭이고, 정말로 그 피가 예수님의 피를 함께 받은 자들이 아니면 쓸수 없는 정말 귀한 호칭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꺼려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굉장히 애석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제 그 형제의 사랑이라는 게 그러면 어떤 것인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아버지가 마귀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사람들 간에 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랑인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사랑인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합당한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사랑이 다르고, 친구를 대하는 사랑이 다르고, 우리가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대하는 사랑이 다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형제를 대하는 사랑이 이제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묘사하는 그 구절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오늘 저희가 몇 개를 이제 같이 볼 텐데요. 사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설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게 참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 엄중한 명령인데, 이런 종류의 이런 사랑에 대한 것은 굉장히 고귀하고 굉장히 높은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자칫 설교자가 그냥 별게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제 느끼게 설교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참 괴로운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제가 많은 말을 덧붙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한번 같이 좀 읽어보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두렵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전하는 것이. 자, 형제의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 6절을 한번 보시면,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보시면, 이제 형제 사랑이라고 할때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성경이 말씀하는 그큰 틀에서의 사랑과 겹치는 면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님과 거짓 없는 사랑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문맥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표현만 보자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은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짓 없는 사랑. 그러니까 이것이 형제 사랑에 합당한 사랑인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가식이 없는, 꾸밈이 없는 그런 사랑. 자, 또이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인데요. 여기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하다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인데,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형제의 사랑도 당연히 그 형제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것이 형제의 사랑입니다. 해를 끼치면서 나는 형제를 사랑해, 자매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거짓된 사랑인 것이죠. 거짓이 있는 사랑인 것이지요. 율법, 구약의 율법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딱 하나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이제 대변이 되는데, 이웃 사랑에 있어서 그 모든 세세한 항목들, 뭐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탐내지 말라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묶으면 뭐가 되냐?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이게 되는 것입니다. 해를 끼치지 마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해를 끼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것도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이건 한번 찾아보시죠. 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이제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는지 성장해 가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절부터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때 여기 이제 사랑은 영어 단어로 love가 아니라 charity로 되어 있죠. charity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쭉 나갈 때 그때 이제 그 단어가 이제 charity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여기 보니까 친절이라는 요소 이것이 그 형제 간의 사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랭하고 친절하지 않고 냉랭한 것은 분명히 형제 사랑과는 좀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1절에도 보면 이제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31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예 됐습니다. 예,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이것이 지금 형제의 친절 이것이 이제 또 다른 면인데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게 이제 형제 친절 이것의 특징인 것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래 맞아 이게 이렇게 해야 이게 형제 사랑이지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좀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아까는 그 이제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꾸밈이 없게 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뭔가 이렇게 조금 과하게 하는 그거는 뭔가 좀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죠. 성도 간에 형제 간에 사랑할 때 꾸밈이 없게 하라. 어떤 이기적인 숨은 속셈 이런 게 없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에 붙어 있으라.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 형제의 사랑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형제의 사랑으로 하는 그 사랑이 어떤 거냐? 서로 친절하게, 그렇죠? 친절 얘기 여기 또 나오죠?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존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럴 듯해 보이고 뭔가 번듯해 보이는 사람은 존중하는데 외형상 저 사람이 뭐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다든가 또 가진 게 별로 없다든가 배운 게 많지 않다든가 그러면 나보다 조금 이렇게 좀 못해 보이면 존중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 사랑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됐든지 같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속한 그런 모든 것에 관계없이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친절한 애정을 가지고 먼저 존중하는 것입니다. 마치 굉장히 고귀한 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그런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도 우리가 그렇게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여기는 또 어떻게 말씀했냐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잔치가 아니라 뭔가를 실제로 행하는 것, 그것이 형제 사랑이다. 그 다음에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람이 다 느끼죠. 저 사람이 이게 이제 진정성이 있는 행동이구나. 아니면 그냥 말뿐이고 또 몸 그냥 이렇게 외형적으로만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제 사랑을 행할 때 진실되게 하라, 진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진정성 있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사랑은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감동적인 그 스토리, 이런 소설이 됐든 영화가 됐든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이렇게 기꺼이 주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보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형제 사랑의 이제 그 구체적인 모습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의 순종함으로 너희의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형제 사랑 나오죠.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에는 순수함이 있어야 하고 뜨거움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순수함과 뜨거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사실 찾자면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몇몇 구절만 보면서 우리가 형제 하나님께서 형제 사랑을 지속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상기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그 우리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하고. 그러니까 또 하나의 포인트는 지속한다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것은 또는 두 번 하는 것은 그것은 뭐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거죠. 형제 사랑은 사실 따지고 보면 형제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 간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지속되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걸 지속해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히브리서 13장에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에서 이 그리스도인,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쓸 때 형제의 사랑을 시작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형제 사랑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면서 형제 사랑을 시작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지속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에는 이 귀한 것을 알고 자기도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시작하기는 상대적으로 쉬웠는데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서로 피곤하고 서로 상처받고 서로 오해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식어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러한 현실을 전제로 하면서 너희가 이걸 지속해야 된다. 한번 하고 그치면 안 되고 이것을 끝까지 계속해서 지속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형제 사랑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깊이 살펴보는 거예요. 이 형제 사랑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가 서로가 형제인 것을 끊임없이 자각해야 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그러면은 어떤 자매가 예전에, 간증하듯이, 한참 예배 잘 드리고, 밑에 내려와서 그 머리채 잡고 싸운다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인 것, 이것을 끊임없이 자각할 때 우리가 형제 사랑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묶여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이렇게 한번 살짝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이에요. 별 볼일 없어 보이시죠? 거기 보시면 저를 보시면 별 볼일 없어 보이시죠? 별 볼일 없어 보이시는데 이래 봬도. 예수님이 이 사람 때문에 죽어주신 그런 사람이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별볼일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또 심지어 좀 고약해 보이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분명하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특성은 뭐냐면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것을 보고 우리가 욕하면 안 돼요. 왜? 그게 아이의 특성이라니까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이일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그렇잖아요. 아이처럼 말하는 거예요. 아이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이 되었을 때는 아이의 것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특색이 있는 거예요. 특성이 있는 거예요. 아이일 때에 그 아이 또 아이 나이 때에서 할수 있는 이기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비난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건 그냥 자연적인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아직 굉장히 어릴 때에 얼마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남 섬길 줄도 모르고 그냥 일단 자기 우선이고 이제 이렇게 할 때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줘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여전히 기저귀를 못 대고, 여전히 이렇게 찡찡거리고, 슈퍼마켓 가면은, 이거 사달라고 들어눕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 계속 있게 되면 그건 뭐죠? 엉덩이를 회초리로 맞아야 되는 그런 일인 거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좀 맞아야 되는 그런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해야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린아이 상태로 있어서는 이제 그게 불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라는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려면, 이것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의지의 영역이라는 걸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들과 같이 조금 지내보면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다 아시죠? 처음에는 다 기대를 가지고 다 좋은 사람이겠거니 하고 다 우리가 만나지만 조금만 부대껴 보면 아, 이 사람도 나만큼이나 고약하구나. 다 그걸 느끼시잖아요. 우리가 다 여전히 이 죄의 몸을 입고 있거든요. 우리가 천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지금 여러분이 죽고 못 산다고 해서 결혼한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나요? 부부간에도 조금 지내 보면 누가 격하게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부부간에도 이게 그런 거잖아요. 뭐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죽고 못 살았어요. 그런데 몇년 지나면은 서로 왼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가 한 교회로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게 다 굉장히 다른 남남들이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서로 부딪히고 이렇게 참 서로 안 맞는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 사실 전혀 사랑스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때만 이것이 유지가 될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이것은 누구를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속성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자기 사랑만 강한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나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형제 사랑을 지속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드려야 된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핵심이 뭐냐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웃 사랑, 이게 이제 형제 사랑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의 이웃은 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 이제 형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인 거예요. 신약 성경은 이 형제의 사랑을 우리 믿음 생활의 정점에 놓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사실 굉장히 고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덕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경건하면서,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굉장히 고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잘 보시면 형제의 친절 혹은 형제의 사랑이 지식보다 위에 있습니다. 덕보다 위에 있어요. 경건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식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성경의 지식이 굉장히 많다고 해도 형제 사랑의 간증이 없다면 그것은 별게 아니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의 척도를 지식으로 재지도 않으시고 절제나 인내나 경건의 척도로만 재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측정하시는 건 뭐냐? 그거는 형제 사랑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 이게 참 나로서도 정말 굉장히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 이 부분을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이제 설교로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또 책임을 맡은 자로서 제가 이렇게 이제 대변을 했습니다. 형제 사랑을 지속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감상적인 구호도 아니고, 이건 뭐 휴머니스트들이 뭐 이렇게 그냥 편하게 하는 그런 구호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진지한 명령이고 준엄한 명령입니다. 이건 무거운 명령인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명령을 그냥 가볍게 여기면서 자기의 어떤 가진 지식 자랑만 많이 해댄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미숙하고, 정말 아이 상태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런 말씀들을 듣는 것들을 계기로 해서, 아, 그렇지. 내가 또이 부분을 또 잠깐 놓치고 있었나 보다. 아, 내가 다른 부분, 뭐, 이제 봉사하거나 또는 뭐 성경을 많이 알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내가, 뭐 인내하고 절제하고 하는 부분들에 내가, 좀, 치중했지만, 아, 내가 이 형제 사랑, 형제의 친절, 이 부분에는 내가 또 조금 소홀한 면이, 있었나 보다 하는 그러한 어떤 반성이, 되신다면, 아까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그 상냥함, 그리고 또 해를 끼치지 않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이 마음을,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 각 지체들을 향해서 또 다른 또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내가 다시 한번 그 마음으로 되돌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결단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잠깐 기도하시죠.